저희가 43장 14절 한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 저희는 오늘 이 42절 2장부터 이어져 오는 전체 스토리 안에서 이 43장 14절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에 이렇게 눈금처럼 새겨지는 시간들이 있죠. 저희가 읽었던 43장 14절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그런 순간입니다. 새겨져서 깊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 43장 14절에 고백을 드리고 있을 때에,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 그게 이 아침에 저희가 좀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할 일입니다. 창세기 43장의 야곱의 나이는 한 129세 정도입니다. 거의 130이 다된 창세기 이 뒤에 47장으로 넘어가시면 야곱이 요셉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했음을 고백하면서 그의 나이가 130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때 까지 한 1년 정도가 남아 있으니 한 129세일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그 당시가 지금부터 43장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을 그 장면을 떠올리면 꽤나 젊은 야곱이 혈기가 가득해서 밤새 하나님을 놓고 붙들고 놔주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곤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9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3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죠?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은어적으로, 속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던 단어냐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탈취해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것, 그게 야곱이었다고 이름으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삽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야곱이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고 더 행복하고 더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삶. 그럼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입시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학에 가면 어때요? 그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승진을 하는 일을 통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보란듯이 남부럽지 않게 길러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의 이름이 뭘로 변화가 됐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경은 앞에 창세기 32장에서 얍복강가에서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어에 원래 이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네가 가진 능력과 네가 가진 힘으로 너를 증명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삶을 위해 속이고 빼앗고 누군가에게 간사하게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는 삶 그만 살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는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개명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느 정도 좀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42장부터 이어지는 이 기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이 4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주셨고 이름까지 바꿔주셨고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야곱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수년, 30년, 40년씩 지나 보면 이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지, 조금씩 더 성숙해 가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살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전한 메시지만큼 살지 못할 때입니다. 맨날 강단에 서서 아쉬운 소리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좀 언제야 바울처럼 진짜 멋지게 살아보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40대 목회자입니다. 논어에 보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죠. 유혹이 없는 나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 인생엔 여전히 유혹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제 70이 되셔서 곧 은퇴를 남기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라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혜성아 나이가 70이 넘어보니 느는 게 두 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으니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니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뤄가시고 이렇게 성숙하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느는 게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똥꼬집이고 두 번째는 약봉지입니다. 병만 늘어가고 고집만 늘어간다고 나이가 드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다뤄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못했지만 그 앞에 나오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신 이후에 성경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 43장 6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경은 야곱을 앞에 그 본문을 보십시오. 계속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계속 야곱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의 집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어떠한지를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기 위해서 잠깐 앉아 고민을 했는데 이 단어만큼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야곱의 가정은 지금 그야말로 콩가루입니다.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자랑했던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쯤인지 아세요? 저희는 보통 요셉이 굉장히 너무 어려서 철없이 가서 자랑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만 17세. 이제 대학에 들어갈 성인이 될 나이입니다. 다 컸는데 철이 들었어야 됐는데 어려서 한 번도 훈계를 받지 못하고 오냐오냐 너무 애가 막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없이 그 누가 좋아할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꿈을 꿨다고 여러분이 다 나에게 절을 할 거라고 가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었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철이 참 없지라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다 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순히 팔렸겠습니까? 몸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강압적으로 요셉을 묶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요셉의 입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형제들이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아들 요셉과, 아니 야곱은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기근을, 더 심한 기근을 보내시고, 아니 43장 1절과 2절, 더 심한 기근을 보내시고 이제 먹을 것이 턱 떨어진 상황이 됩니다. 얘 정말 다 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아사하게 생겼습니다. 벼랑 끝에 서니, 벼랑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고는 그때부터 뭐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 부르시냐면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내시고 그때부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곱의 평생에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엘샤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성호 중에 하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이 이야기를, 이 단어를 두 번 들었습니다. 본인이 고백했던 게 아니라 앞에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부모님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호칭이었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기가 처음인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희가 이걸 보통 한글 번역으로는 전능하시다로 번역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샤라는 단어는 누구 어떤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다이는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다.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내가 충분하다는 고백을 벼랑 끝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뭘 하게 되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 아내 라헬의 아들, 그 베냐민을 이제 보내게 되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는, 잃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식을 포기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식을 키울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제 야곱은 그 벼랑 끝에 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 은혜라는 단어에 왼쪽 손을 이렇게 올려보실까요? 은혜. 예, 왼쪽 손을 올려놓으시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왼쪽 손 은혜 있고 이어지는 30절에 보시면,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단어 있죠? 이 두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충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요셉인지 몰랐죠, 총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하고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따라 요셉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까? 수십 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칼을 받으시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야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회복되자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고,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자 형제들의 마음이 회복되는데, 쭉 이어지는 그 34절의 말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제들은 이 베냐민과 요셉이 조금이라도 더 갖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너무 싫고 시기가 들어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이 다섯 배나 되는 음식을 갖고 있는데 그와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되는 모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시다고, 내가 없으면,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했던 걸 내려놓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부터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인생은 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고백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충분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 들으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1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130년이나 지나야 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130년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젠가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벼랑 끝에 세워서라도 결국에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드려가며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